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대로 이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동기는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70년의 멸망, 이 70년 뒤의 멸망.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어느 날 우연찮게 책을 펼쳤는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예레미야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예레미야 말씀이 바로 70년의 그 동안에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예언된 말씀을 읽게 되었고 드디어 바로 불과 이 1, 2년 후에 멸망하는 그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주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동기를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무도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잖아요. 읽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아 은혜 받았다. 아유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다니엘은 첫 번째 깨닫고 나서 그리고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두 번째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반드시 그 일이 내게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지요 얘기합니다. 참 기도가 너무 멋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너무 진실하고 또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 여러분 하나만 하기도 힘들어요. 금식하고 금식기도 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배옷을 입고 거기에 죄를 뒤집어쓰고 그리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굳게 다짐을 하고 그리고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교훈이 있어요. 여기서 놀라운 교훈은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기도하게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돼요. 놀라운 거예요. 다니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교훈, 영적인 교훈이 뭐냐?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적 기도가 하고 싶어요. 기도하기로 결심해요. 기도하기로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요. 예, 왜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말씀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니까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하라고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도가 돼요. 그래서 놀라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의 약속, 회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이 더 이상 소망 없는 것 같아도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세상은 자꾸 더 절망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더 실망을 드릴 겁니다. 낙심을 줄 것입니다. 정말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용기를 가져다 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을 가져다 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유일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놀라운 약속. 첫째는 보호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요. 우리의 먹을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풍성한 약속.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약속, 자녀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죠.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결코 소유하지 못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시대가 어두워지고 나라가 힘들고 교회가 힘을 잃어갈 때 결국 다시 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시대가 혼란스러워요. 나라가 멸망하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가장 최강의 나라였다고 생각했던 그 나라가 멸망하고 있어요. 어선해요. 어디 하나 마음 둘 곳 없이 정말 뭔가 복잡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기도에 집중해요.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약속.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꼭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돌리면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고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면,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면, 그러면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승리하는 그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아침을 여는 열쇠, 밤을 잠그는 자물쇠다. 참 저는 재밌는 표현이라서 제가 적어왔는데요. 기도를 아침을 여는 열쇠, 밤을 잠그는 자물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희망을 불러옵니다. 기도는 절망을 몰아냅니다. 절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자물쇠로 잠가버립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아침을 여는 열쇠예요. 여러분, 희망찬 내일을 열 수 있는 열쇠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또 이야기한 대로 밤을 잠그는 이 열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절망들, 어두움의 것들을 다 잠궈버리시는, 꿈쩍도 못하게 잠궈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박하셔야 돼요. 그것들 내버려 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공격하는 그것들 허용해서는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결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립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 그 상황이, 이 다니엘 9장에는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결국은 여러분, 누가 그 새로운 시대를 엽니까? 하나님이 열으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도 아니고요. 예, 대단했던 왕도 아니에요. 대단했던 힘 있는 왕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새로운 시대를 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그 새로운 시대를 여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누구를 통하여 여십니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양정교회는요, 정말 다들 부러워하는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아마 우리가 건축을 딱 마무리해 놓으면 다들 부러워할 겁니다. 야, 참 멋지게 잘 지었다. 저렇게 아름답게 지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고, 교회가 다투지 않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가정 가운데 교회가 나누어져서 또 떠나는 교인들 없이 모두가 은혜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묵묵히 견뎌내시고 참아내시고 기도하시고 또 의해서 함께 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성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돼서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예수님의 그 능력은 결국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어주십시오. 기도의 용사가 돼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를 잘 보면요. 오늘 본문에 좀 보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금식, 배옷, 제, 기도, 간구, 결심, 자복, 언약, 지키심, 인자, 베푸심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통적인 게 뭡니까? 기도의 언어들이에요. 기도의 언어들이 총 동원되었어요. 여러분, 금식, 뭐 결심, 간구, 제, 뭐 회개, 뭐 이런 모든 인자, 지키심, 언약, 자복, 베푸심 모든 기도에 사용될 수 있는 언어들은 다 한 번에 몰아가지고 기도에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다 총동원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만큼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더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간절함. 이 기도가 드디어 자기 고향에 귀환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잠깐 아까 우리 3절에서 4절에 다니엘의 기도를 잠깐 봤는데요. 이제 이 약속대로 자신의 고향으로 귀환을 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들어보세요. 느헤미야 9장 1절로 2절 보면 그달 20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느낌 있으십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느헤미야 기도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느헤미야 기도가 일치하고 있어요. 자, 이 기도가 좀 더 시대를 올라가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이사야 58장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다니엘의 기도가 느헤미야 기도나 또 이사야의 기도나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놀라워요. 여기서 공통점은 주전 700년에서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나 또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나 또 이 다니엘의 기도나 그 영향을 받았던 느헤미야의 기도나 시대를 막론하고 전부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저 놀라운 것을 발견한 거예요. 시대를 읽고 시대의 변화 속에서 기도에 집중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 하나도 다르지 않고 모두가 동일하게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건 예리한 사람만 발견할 수 있어요. 예리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뭔 소리야 싶어요. 여러분 정말 이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아,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들이 다르지 않고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기도의 내용은 600년 전, 700년 전, 아니 1000년 전에 했던 기도의 내용이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나 다르지 않아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한다면,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새로운 역사 속에서 일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하는 현장 가운데 누구를 쓰시느냐? 바로 기도의 사람을 쓰시는데, 나도 역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나 또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는 같아야 합니다. 복음이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한 다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는 똑같아야 합니다. 달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흔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 저분은 믿음이 참 좋은데 기도가 약해. 아, 저분은 다른 일은 참 잘하는데 기도는 좀 잘 못해.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통할 수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레 기도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시키지 않아도, 누가 뭐 기도하라고 막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입이 열려요. 그리고 입이 열리는 순간 어떤 기도가 나오냐? 오늘 이 등장하고 있는 이 기도, 배옷을 입고 금식하고 죄를 덮어쓰고 결심하고 자복하고 이런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만큼은 변함없이 믿음의 대회를 이어 지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내용과 간구는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기도하는 내용이나 우리의 다음 세대가 기도하는 내용이나 같아야 합니다. 놀라워요.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력을 지니고, 생명력을 지닌 복음은 계속 시대적으로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연약한 분들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믿음이 약하신 분,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배우셔서 이어가셔야 돼요. 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다니엘의 기도 속에 예레미야의 흔적이 묻어나듯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 바로 이 이사야의 기도의 흔적이 묻어나듯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자녀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흔적이 묻어나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하는 기도가 늘 자녀들이 또 따라서 해야 돼요.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 앞에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내 부모는 한 번도 내 앞에서 기도한 적이 없다.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시도 없이 때도 없이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아플 때도 껴안고 기도하셔야 되고, 아이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도 껴안고 기도하셔야 되고, 아이들이 어디를 떠날 때도 껴안고 기도하셔야 되고, 늘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우리 5살 된 이 막둥이 민우가 제 기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놀라워요. 저는 깜짝 놀래요. 아니, 저 5살 꼬마가 뭘 안다고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는데도 기도할 때 잘 들어보면 제 기도를 닮아가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기도가 묻어나야 합니다. 정말 그러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그러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루살렘의 그 황폐함이 훨씬 그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는 더 기도에 힘쓰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 기도를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기도 없이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기도 없이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들 속에 바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크고 작은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영성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평소 기도하는 습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는가?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 생활을 하는가? 보면 목회자의 영성은 판가름 납니다. 이건 속이려고 속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뭐 감춘다고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소 그 목회자가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가 보면 그분이 진짜 괜찮은 분인가 진실한 분인가 알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늘 비어있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성도들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어디가 아파요 하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요? 제가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죄송하고 그래서 미안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기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훌륭합니다. 다 훌륭하고 모두가 다 기도를 잘하시는 장로님들인데 그중에 저는 간간이 새벽 기도 때 김만술 장로님 기도하는 모습을 뒤에서 그냥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뒤에서 쭉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세요. 제일 나중에까지 기도하고 가세요. 제일 나중에까지 기도하고 가세요. 뒤에서 보면 은혜 같아요. 그리고 든든해요. 아, 저분이 건축위원장이니까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든든해요. 제일 나중에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요.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빠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 빠지죠. 때로는 부르짖음으로 때로는 한숨을 깊이 내쉬기도 해요. 때로는 눈물을 막 흘리기도 해요. 때로는 침묵을 기도하시기도 해요. 그 모습을 뒤에서 무거움이 바라보고 있으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그리고 제 안에 드는 확신이 뭐냐면 아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겨요. 아 확신이 들어요.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어떤 제목이든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겠다. 이런 확신이 제 안에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기도하는 자가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처럼 여러분 연결고리가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연결고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럴 때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또 기도할 때에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일들.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서 말씀 속에서 기도와 기도 속에서 말씀의 묵상이 늘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9장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 두 가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갑자기 오늘 이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면 갑자기 많이 등장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어쩌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본문을 잘 보면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 여호와 아도나이 의도적으로 매 구절마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도나이 주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말씀하신 약속대로 지키시고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여호와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4절 중간에 보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요. 6절에도 보면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10절, 11절, 14절 보면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라고 등장하고 있어요. 10절, 11절에 주의 율법이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맹세로 대로 되었사오니 12절 주께서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얘기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누구를 붙들고 기도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아도나이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이건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부름을 까먹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멋지게 기도하시려고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밝히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주 하나님 고백하셔야 되는데 내용을 딱 빼놓고 그냥 아름다운 문구만 만들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는 반드시 부름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부름. 내가 어느 분에게 어느 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분명해야 돼요. 다니엘은 지금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하는 연결고리가 생겨야 되고 기도하는 자는 다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따라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일 너무도 중요해요. 너무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포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포함되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를 이루세요. 역사에 응답하세요. 일들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도로 참여하세요. 기도로 동참하세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역사로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됩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지 마세요. 동참하셔야 돼요. 기도로 동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산 지역에 영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돼요. 끝까지 기도의 줄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배옷을 입고 때로는 죄를 뒤집어 쓰고 때로는 회개하며 때로는 간구하며 때로는 자복하며 때로는 결심하며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 9장을 쉽게 읽어서는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거예요. 다니엘은 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이야기, 언어들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분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언어를 다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때로는 금식함으로, 때로는 죄를 뒤집어 쓰는 마음으로, 때로는 정말 결심함으로, 때로는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백성을 위해 흘리는 눈물, 즉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 지금까지 살펴본 1장에서 8장까지는 다니엘이 당당하게 승리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승리하잖아요. 기도로 승리하잖아요. 그 승리하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9장은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쫙 분위기가 깔아져 있습니다. 뭔가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라. 8절 하반절부터 9절 전반절까지 보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 많은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11절 하반절에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 12절 전반절에 주께서 큰 재앙으로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15절 하반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18절 중간에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다. 느낌 아시겠습니까? 매 구절마다 다니엘의 기도 속에는 내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패역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기도에 회개의 기도가 있어요. 모든 간구 속에 회개의 기도가 있어요. 특히 19절 말씀을 보시면 19절 전반절을 보면 이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어떤 기도입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얼핏 보면 주여 들으소서 하면 마치 주님이 듣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또 주여 용서하소서 하면 주님이 마치 지금 용서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하면 마치 주님이 귀를 안 기울여 주시는 것 같아요.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면 어쩌면 마치 주님이 지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향해 민감하게 나아가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실제적으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체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상태, 민감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기도예요. 여러분, 왜 새벽에 기도 응답이 빠르느냐? 새벽 기도에 왜 기도 응답이 빠르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 않거든요. 오로지 기도하면 집중하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기도 응답의 단계가 있어요. 기도 응답의 단계.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단계가 있었죠. 그렇죠?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얘기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을 낮춘 겸손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3절 전반절에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 두고 기도하는 단계가 있어요. 19절 중간절에 보면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얘기합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마지막 단계는 자신과 민족의 죄를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5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6절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8절에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얘기합니다. 또 9절 하반절에 우리가 주께 패역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15절 하반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공통점 찾으셨습니까?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금 읽었는데요. 공통점 뭐지요? 우리가 자신과 백성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의롭고 백성은 패역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어요. 오히려 목숨 걸고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18절 중간절에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라 이겁니다.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끼리 싸우잖아요. 형제끼리 싸우면 여러분들 어릴 적에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형제끼리 싸우면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고 언니하고 또 여동생하고 싸우면요. 대개 싸우는 이유들은 형하고 뭐 동생은 뭐 먹은 거 갖고 싸우기도 하고 뭐 가져간 거 갖고 싸우죠. 또 언니 여동생하고 싸우는 건 옷, 언니 옷 함부로 입고 나가고 허락도 안 받고 옷 입고 나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런데 꼭 부모님이 돌아와서는 혼을 내면 누구를 혼내요? 언니, 형을 혼내요. 왜? 큰 것이 동생 챙겨줘야지,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큰 것이 이렇게 욕심꾸러기라고. 실제는 잘못은 동생이 했는데 형이 혼을 나요. 언니가 혼을 내요. 그때 자연스러운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 동생은 형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야 돼요. 언니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야 돼요. 대신 혼나잖아요. 대신 혼나고 있잖아요. 그 미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늘 반복해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 미안함이 느껴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나 대신에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예수님이 찢기시고 예수님이 상하신 것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미안해져야 돼요. 그 미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진짜 회개의 기도예요. 반복적인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미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미안함으로. 다니엘이 이 백성을 더 기도하지 못하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지 못해서 그 미안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곁에 있는 성도들, 내 옆에 있는 그 성도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것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다시 회복되고 다시 온전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